요한복음 7장입니다. 소리 없는 혁명이라고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찾아다녔는데 오늘 7장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함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가지 않으신다고 지금 7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왕으로 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죽이려고 하다니 세상의 인심은 참으로 얄팍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수석 합격했다. 뭐 수석 졸업했다. 이 수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오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수석 비서관, 무슨 뭐 국립 발레 무용단 하면 수석 발레리나 뭐 그런 데 수석이 많이 붙습니다. 그 세상에서 수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성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뛰어난 것이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여러분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번 인정을 받으면 그들의 한평생은 보장이 됩니다. 뭐 세계적인 무대뿐이겠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그 무대에서. 그래서 우리 찬호 아빠도 수학 경시대회 나갔다고 그랬었는데 각종 경시대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애들을 어떤 경시대회에 내보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고 현실이기에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느냐?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전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그다음에 할렘 같은 데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가난하고 그다음에 범죄도 많이 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뭘 하면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 한양으로 보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낸다? 제주도로 보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주 특별히 잘하는 곳에 보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들을 키우려면 학군을 찾아서 집을 찾아가고 그러죠. 그러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형님 설교를 하시거나 기적을 좀 행하시려면 이런 갈릴리촌에서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뉴욕 그래서 대집회를 하시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대에 가서 인정을 받으라. 특히 이번 주에는 초막절이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번 기회가 아주 그냥 한번 해보시면 아주 왔다 할 겁니다 라고 지금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들이 7장 2절 4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갈릴리에서 수백 번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가서 한 방. 그러면 형님의 명성은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합니다. 이치에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광고도 하고 선전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가리워져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우리 형이 하는 일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5절에 붙입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그러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섞인 불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형님, 제자들을 키우려면 좀 더 넓은 물에 가서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새 일타강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치동에 있죠. 일타강사가 갈릴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데 불신자라고 할까요? 세상의 이치에 맞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불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동생들의 이런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동생들과 달리 예수님은 니네들이 말하는 그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적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기에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와 적대관계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명절에는 너희들이나 가라. 나는 가지 않고 갈릴리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7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일관성이 없는 태도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노라고 얘기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고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내가 나의 기적과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는 않겠다. 그런 입장에서는 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을 이용해서 인정받는 것은 오히려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때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을 찾기도 하시고 세상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그러나 우리와는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은 너희들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잘못된 것이라며 바로잡아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형식만 남아있는 인간 중심, 유대인 중심의 행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채찍으로 상을 뒤엎으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껍데기, 형식만 있는 곳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곳에 가신다면 다 쓸어버리고 변화를 시키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촉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께 순종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서운 적대감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바꿔놓고 지금 당신이 사는 방식은 틀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식들도 부모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에 만약에 올라가셔서 또 한 번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다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돌아올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기적을 행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면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이 먹고 남아도, 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놀라기는 해도 사람들이 전혀 변화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받고 기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까? 조금 생각은 바뀔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지지하고 인정할지라도 금방 수그러지거나 자기 만족이 사라지면 금방 적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순종함을 사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그 순종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조용히 계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소리 없는 혁명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들은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를 알고 기다릴 때 여러분 인내하면서 조용히 소리 없는 혁명, 나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여러분 꾸준히 잠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인들이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인정한다고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단들이 성소수자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이들에게 인정받는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라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여기서 교육도 받고 직장생활도 하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미국 땅에 살면 영주권도 필요합니다. 근데 천국 갔는데 영주권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또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 국제 무대에서 큰 상을 받고 오면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하늘나라 가는 하늘나라 백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기도를 여기에 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해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럼 영주권은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미국에 살아도 이거 안 가지고 그 살겠어. 살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그걸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영주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미국의 법에 보호를 받고 미국의 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미국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 법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서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삶이 뭐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말을 뒤지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 응?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를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깨달으시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학벌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적 조건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가족이든 자식이든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자녀를 가지시고 자녀를 길러가시면 저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요.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자녀들을 길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호가 이제 세 살이 넘었지만 저 세 살이 넘었는데도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찬호?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긴장감이 없겠습니까? 마찰이 없겠습니까? 대립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동생과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긴장과 대립과 갈등이 있으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긴장이 생길 때 혈기를 부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미련하게 사람들과 아무 때나 부딪히지 말고 불필요한 마찰은 피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사람들이 너를 구하러 내려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갔다가 십자가에서 탁 내려오시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체는 사람들에게 당시 잠시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중간에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속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쩌면 네 말이 맞다라고 억울하지 않고 할 때가 있지만은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혈기가 나서 내가 정말 너한테 이 말 한번 못할 것 같아. 내가 너 못 이길 것 같아. 한번 보여줘 하고 탁 내려와서 나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있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행해갖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목적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땅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법을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이고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젠가 되면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게 될 줄 알고 계세요. 뭐 초막절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때가 언젠가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화려한 영광과 지지와 갈채의 박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초막절에 가서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충돌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마음 놓고 그들하고 충돌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할 때 막 대들고 그들이 그냥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서 저 예수는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과 마음껏 충돌하시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셔서 충돌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과 같이 불신의 입장에 서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불신의 입장에 서 있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 참으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대해 여러분 목마르고 주시고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살아요. 하루 세끼 밥을 먹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출신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김민희 아빠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게 주시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혼의 코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과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자녀의 부모에게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의 코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코치, 코치의 역할은 뭡니까? 본문에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선생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당시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그 영혼의 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2절 13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많다는 것은 궁금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럴 때 선생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코치에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선생에게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물어보면 야단을 치는 거지. 감히 네가 이런 걸 어떻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예수는 이들이 적대하는 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생들은 매우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문나는 것이나 중요한 것들의 질문을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특히 그들에게 지금 궁금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믿어도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선생들의 비유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영광을 구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정당성부터 밝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뭘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 내 권위가 있는데 내가 모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들은 허락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애들은 몰라도 돼. 그런 거 물으면 응? 쫓겨나.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윽박지르고 나의 권위로 그들을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 해석대로 멋대로 말하는 거짓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얘기하지만 자신은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만 사실상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하면 윽박지르고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뭐가 된다고 비교합니까? 양과 같다고 그래요. 양. 양은 어떻습니까? 앞을 못 본대요. 그냥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못 가는데 그냥 앞으로 냅다 뛴다는 거예요. 앞에 그냥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양과 같아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영적인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들은 너무나도 쉽게 믿고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단의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쉽게 빠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학식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지만 아, 저 사람이 저 정도의 머리가 있는데 왜 저런 데 빠질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갑 아무한테 맡깁니까? 잘 안 맡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은행 구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까? 잘 안 맡깁니다. 왜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은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한테가 잘 맡기고 그거를 따라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영혼의 교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영혼의 참된 교사는 예수님인데 여러분을 인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코치는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사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권위는 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권위를 가지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넘어가지 말아야 될 바운더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저는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엉터리로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만 하면은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정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말씀의 가르침이나 말씀의 선포의 권위는 학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혼의 코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때 여러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 말씀으로 함께하는 부모로서 영혼의 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교사는 좋은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코치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수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 코치입니다. 그렇죠? 영혼의 코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치가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진 않지만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여러분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멈추지 말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익숙한 방법이 있더라도 그 익숙함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하고 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라는 뜻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맛봐야지만 이것이 잘 됐나 잘못된 건가, 실수한 것인가 아닌가를 깨달아서 잘못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고,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끌어올리실 거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인기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설교를 듣습니까? 목회자들은 왜 설교를 합니까? 설교자의 임무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그 경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가운데 설교자의 자랑이나 자기의 공상에 빠져서 그것을 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일이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가 제일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녀한테 행할 때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지 이런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자신은 여러분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지금 자신이 부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임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갈급한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유로우며 진리에 더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를 구하는 삶이며 그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